지난번에 우리가 스가랴 14장을 시작을 했었는데 끝을 못 냈습니다. 저희가 7절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이제 8절서부터 마지막까지 마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제가 히브리서 굉장히 오래전에 한 내용들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가랴서 오늘 14장 8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네어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지니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일함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과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저희가 1절서부터 7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요. 그 지난주에 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올 것이라 이렇게 1절에서 여호와의 날이 온다. 여호와의 날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구약 수준에서 볼때잘 이해를 하고 봐야죠. 왜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결국 재림을 뜻하지만 그러나 초림 때도 영적으로는 재림의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초림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눈에 보이게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잘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했는데 그날에 결국 이제 세상의 모든 그 악의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이 이제 모아지고 그들이 교회를 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치게끔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죄가 차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그래서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국을 모아 하나님 백성을 치러 하시는데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그 열국을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쓰게 되는데 그것이 4절서부터는 새 창조의 현실로서.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는 구약의 용어를 가지고 앞으로 올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이 미래의 현실이 그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새 창조가 이제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는 8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날에 지금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또 됩니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그 생수가 흐르는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몇 군데 보죠.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여기도 보면 성전에서 물이 나옵니다. 요엘서, 스가랴서 그좀 앞에 있는 요엘서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요엘서 3장 18절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죠.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 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여기도 성전이죠.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같은 내용이죠. 구약에서 한 군데 더 보죠. 시편 46편. 시편 46편 4절에 보게 되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참 성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와라. 우리 요한복음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가셔서, 38절에,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라. 지금 그 37절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주어지는 그 생수는 성령님이시다. 근데 구약적으로 보면은 지금 에덴 동산도 우리가 공부하면은 마찬가지인데 지금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흐르죠. 그 물이 흐른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세상식으로 예표 수준에서 얘기하면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흐르는 그곳에 이제 엄청난 나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많은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근데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성전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로 가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물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반석이 있었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데 그 모습도 지금 성령님이 흐르는데, 즉 구약에서 그 생명의 근원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갖고 지금 그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천국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천국의 22장, 요한계시록 22장에 1절부터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근데 이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또 나무 잎사귀들은 망고를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다. 이렇게는 말합니다. 천국 현실도 지금 강이 흐르는데 성령님이 그 천국 생명의 근원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보좌, 아버지의 보좌.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을 누가 보내는 걸로 나옵니까? 아버지가 보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고. 이거 갖고, 이 교회 역사를 보면은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이거에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도 보내고 아들이 보내는 거냐, 아니면 아버지만 보내는 거냐, 뭐 이래갖고 아들만 보내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하긴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그날의 생수가, 즉 예수님에서 이제 물이 흘러, 즉 성령님이 주어져, 이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홀로 하나이다, 이 말은 딱한 분,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이제 우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천국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 말은 모든 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 같이 모든 무릎이 이제 꿇어지고 모든 입을 통해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주시라 시인하는 날이 온다. 이제 그안 믿던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것이 없는 거죠. 딱 유일한 한분 하나님이신 그분,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게 이제 전체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다 인정이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때죠. 시편 47편. 47편 2절.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군이 되시미로다. 5절.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다. 이런 구절들이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93편, 95편서부터 그 100편까지 전부 하나님이 왕 되심을 찬양하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벌써 왕이시죠. 그 하나님, 그 왕께서 이제 그 나라, 즉 예루살렘,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것은 그러나 이 세상 예루살렘으로 보면 안 되죠. 하늘의 예루살렘. 근데 그때 11절에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즉 다시는 쫓겨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를 하겠죠. 왜? 이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맨날 쫓겨나고 포로 생활로 다 가고 뭐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주가 없다. 안연히 선다. 거기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다시 쫓겨나는 일도 없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같이 저주가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기쁨의 삶. 천국 현실을 지금 이 구약 수준에서 이렇게 지금 그런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서부터 보게 되면요. 12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그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아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모든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이라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이. 즉,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 그 나라를 친 백성들. 근데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그 세상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이 지금, 이, 그런 수준에서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살이 썩는다.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썩는다. 그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즉,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할 터인데, 물론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은 아니죠. 이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런 수준에서 부활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영원한 죽음인데, 그것을, 그 죽음을 세상 죽음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이 예수님의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뭐야, 무덤에 갇혀서 내가 썩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썩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영원히 그, 뭐야, 무덤에서 썩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썩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구약 수준에서, 즉, 예표 수준에서, 즉, 세상 수준에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게 그냥 육체적으로 썩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항상 구원은 이 구약 수준에서 예표 수준에서 전쟁을 하여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적군들을 물리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영적 구원이 그 모습이지만, 그러나 애굽 군대를 물리치면서 나오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 가나안에 있는 그 백성들을 다 물리치시면서, 왜? 구원은 그런 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이루어지니까, 또 전쟁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틀린 표현이 아니죠. 그러나 꼭 전쟁만은 아니죠.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 주시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렇게 쳐들어오는 백성들이 이제 다 심판을 받는 거죠. 썩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망하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구약에서 전쟁을 이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 줍니까? 항상 이기는 그 나라가 그 지는 나라의 그 재물들을 늑탈하는 것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항상, 근데 뭐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기는 나라가 진 나라의 그 모든 재물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나라의 재물들을 다 갖고 나오죠. 다는 아니지만 다라 그러면 안 되죠. 금과 은과 여기 나오는 이런 그런 그 재물들을 애굽에서 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은 뭐예요? 애굽 군대가 지는 거죠. 애굽이 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이 바벨로니아한테 잡혀가서, 그쵸?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나와서 회복할 때도 그 바벨론 나라에서, 즉, 그때 이제 펄시아가 돼갖고 이제 하는데, 펄시아 나라에서도 다 갖고 나오죠. 금과 은과. 왜? 성전지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탄하고 예수님이 싸워서 사탄의 제물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늑탈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또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기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갖고 열국의 보화. 14절에.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가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뭐 이때까지 계속 보여준 모습들 아닙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출애굽 사건 때도 이런 보화를 갖고 나오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될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을 해주시다니, 강한 자를 결박을 하고 더 강한 자가 그 세간을 늑탈해서 나오는 현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거기 보면 이제 거기는 천국입니다. 그죠? 21장은 1절에서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2절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런데 뭐로 표현이 됩니까? 24절. 또 상징적인 건데, 만군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전쟁을 이기는 모습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늑탈해서 갖고 들어오는데, 꼭 우리가 무슨 세상의 재물을 지금 천국으로 모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보물이죠. 그래서 천국으로 모아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학개, 우리 학개를 한번 보죠. 학개는 스가랴 바로 앞입니다. 2장 21절.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니라.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같은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항상 하나님은 지금 이 예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즉 하늘나라가, 즉 천국이 세워지는 이런 현실을 지금 구약에서는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고, 즉그 하나님 적군에게는 심판이 내려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지금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하고 이 14장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현실을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수준에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6절. 이제 스가랴가 이제 마지막 글을 쓰면서 천국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비안 내린다는 것은 또 심판이죠.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의함이 있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완전 천국 모습입니다. 근데 천국 모습이 지금 어떻게 또 표현이 됩니까?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숭배하러 여기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이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은 올라오는 자가 또 있다는 거죠. 이방이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19장 이사야서 19장 23절 이런 거는 참 여러분 구약 백성들이 읽으면 참 이건 뭐야 하는 내용이 되는데 그날에 여기도 이제 그날입니다.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백성 애굽이여 이런 게 그 구약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앗수르는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앗수르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고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믿음 없이 그 살았던 그 유대인들은 이런 구절은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구절은 아예 그냥 치워버리는. 왜? 복잡하잖아요. 어떤 구절은. 그냥 아예 건드리질 않아요. 그 구절은. 그러면 안 되죠. 항상 모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 한 절도 안 빼놓고 다 보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구절에 와서는 이거는 좀 우리랑 믿는 게 다르다 해서 치워버리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지금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돼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막 이러는 내용들이 여기만 나옵니까? 수도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네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스가랴에서 천국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방이 지금 모여드는 겁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중심으로 천국 모습을 지금 표현해 주십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추수가 되는 모습이죠. 추수. 여러분과 한번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는데 근데 초막절을 지키면서 뒤도 바라보고 앞으로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뒤도 바라보고 앞도 바라보는 그런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뒤로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그러나 앞으로는 천국 만찬.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초막절은 앞으로는 추수의 모습이고 뒤로는 광야 생활이죠. 그래서 또 초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 같은 왕이 아유, 왕궁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못 살고 광야에서 살던 식으로 초막을 짓고 거기서 또 살아야 되죠. 초막절 기간 동안은. 그러면서 옛날에 광야 생활을 또 얘기하면서 앞으로 또 추수. 근데 그 아름다운 가지, 그 영광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아름다운 가지로 이렇게 덮어서 즉 아름다운 가지로 덮여 있다. 이 덮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러분 이 뭐야 성막 즉 태버네콘 또 뭐예요 사실은 덮는 거죠 덮는 거. 그런데 이 덮는 것이 이사야서에서도 가보시면 이사야 우리 4장을 보시면. 거기도 천국 모습이 나오는데요. 천국 모습이 나와 있는데 4장 2절서부터 천국 모습이 쭉 나오는데요. 그런데 5절서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천막을 덮은다 그랬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이 아름다운 가지로 천막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덮여져 있어요. 지금 구약 수준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요한계시록의 21장에 이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 보여지는데, 그런데 뭐예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장막이라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 덮는 거죠? 이렇게 덮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구약 수준에서 지금 다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덮이는 거죠. 즉,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뭐가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즉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 있는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지금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그겁니다. 지금 덮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때 영광의 의로운 자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육체적으로도,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또 천막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영화로운 천막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장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이는. 그래서 이 추수가 되어서 아름다운 가지, 즉 영화로운 그 영광의 가지들로 덮이는 모습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모아져서 영광이 덮이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초막절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지금 아주 잘 좋은 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와갖고 길거리에 이렇게 초막으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아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뜻이 있단 말입니다. 아주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할수 하면. 근데 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뻤겠어요? 근데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기쁘게 안 산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모습인데, 영적으로는. 정말 기쁘게 살아야죠. 지금 하나님 앞으로 지금 다 추수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지금 다 지금 16절에서 19절까지는 지금 그 초막절을 지키러. 그러나 이것은 이제 초막절을 지킨다는 게 구약적인 용어로 표현이 됐지만 결국 영원한 초막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영원한 초막절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이죠. 그렇게 하여 이제 어떻게 끝납니까? 그날에는 20절. 말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즉 홀리, 거룩하다. 출애굽기 28장에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8장에 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사장이 이제 이런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36절에 가서 보게 되면요.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것도 홀리라는 뜻이죠. 그 패를 청금 끝으로 관 위에 매대 곧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지금 관을 써야 되는데 그관 앞에 팻말을 붙이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 홀리, 거룩하다. 즉 구약 수준에서 이게 지금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려고 그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구나 성전에서 쓰여지는 그 가구나 이런 게다 어떻게 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둘이었죠. 즉 뭐예요? 피가 뿌려져야 돼요.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기름이 부어져서.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발라져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룩하게 된 그런 가구나 용기만 그 성전 안에서 허락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천국 현실을 보여주는데 정말 하다못해 진짜 그 정말 거룩하지 않을 것까지도 이제 거룩하다 이 말이에요. 온 천국 안에 모든 것이 거룩하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과 저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님 피와 기름이 뭘 상징한다고요? 성령. 여러분도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고 계시고 해서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에는 말방울까지 거룩해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래도 정말 정말 거룩한 거하고 좀 덜 거룩한 거하고 아예 거룩하지 못해서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한데 다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솥, 구별 없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없다. 지금 이런 얘기죠. 그리고 끝을 어떻게 맺으십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끝에 그날에는 망구랑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사실은 이 저 장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트레이더 조우스라고 우리 하잖아요. 그 트레이더 조우스. 그 조호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트레이더인데. 즉, 장사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거라 이 뜻 아닙니까? 그 마켓 이름이.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지금 저기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장. 2장 16절. 여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즉, 이렇게 서로 트레이드 하는, 바꾸는. 왜? 거기서 뭘 바꿨어요? 돈 바꾸고, 15절에 돈 바꾸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것이 이제 하나도 없다 이거죠. 즉, 왜? 여러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성전이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트레이드 하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전은 어땠어요? 거룩한 모습이 절대 아니죠. 지금 여기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는 반대 모습이 세상 성전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것만 들어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것을 마지막으로 써주시면서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마지막에 보시면 14절,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 두루마기 빠는 것이 어떻게 빨아서 하얘진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깨끗게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이제 들어가는데,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즉,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죠. 거룩하지 않으면. 성 밖에서 이제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스가랴의 마지막에 천국 모습을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이 거룩한, 거룩한 성이죠. 그러면 지금 스가랴가 이런 것을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데 그때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세워지는 그때인데, 즉 그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제 완전 성전이 지금 같지가 않고 아주 거룩한 성전이 된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 중간중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들을 이기고, 그래하여 그들의 재물들을 우리가 다 소유하고, 거룩하고, 그죠? 이제, 그러나 그 나라,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지금 이방 백성들까지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 14장 안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천국 현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제대로 이해를 하시면 결국은 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현실,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천국의 현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가지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다 세상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왔고. 그래갖고 이제 메시아만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아, 이렇게 된다는데 이게 다 세상으로 되는 걸로 이해를 하니까, 지금. 그것도 글자 그대로 세상대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하죠. 아까 같이 이방인들 들어오는 거 이런 건또 빼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안 하시니까.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똑같은 요한복음을 보면 재밌잖아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나서 지네들이 잘못 이해했을 때는 왕으로 삼으려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영 말을 안 듣고 도망을 해버리시. 그러더니 좀몇장 지나니까 거기서는 죽여라. 저 예수, 우리에게 왕은 시저밖에 없다. 똑같은 입으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은 지금 성경을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변한 게 없습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전부 세상 수준에서 이해하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해주고 하는 것이 다 세상으로만 풀어진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 그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라 하던 그 유대인들 같이 믿게 된단 말입니다. 메시아는 와서 자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걸로 착각을 하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초점을 천국에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맞추면, 아, 괴로워요. 짜증나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 그건 뭐 어떻게 해? 그런 질문은 영안 맞는 질문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참 믿음을 준 사람은 이것이 또 기쁘단 말입니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안 주시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14장까지 봤습니다. 꽤 오랫동안 봤는데, 다 무슨 얘기였어요? 맨날 똑같은 소리 아니었어요? 맨날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저희가 잘못 풀었습니까? 저희가 막 이상하게 풀었습니까? 세상은 망하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서기까지 하나님 백성은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자신들을 부인하고 너희들도 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 큰 문과 큰 길에는 엄청난 사람이 많지만 그건 다 망하는 길이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끝까지 안 듣습니다, 세상. 세상에서, 그는 세상에서 나서 세상 말을 하니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서 와서 천국의 말을 하니 세상이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그러면 스가랴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소선지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아닙니까? 그럼 다른 선지자들은 뭘 예언하는 거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초점을 맞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이니까. 사실 좀 우리 지금 사는 데 있어서 아 10년 길다, 20년 길다, 뭐 70년, 80년, 90년, 요즘 또 100살까지 뭐 사느니 어쩌니 하는데 그러나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것도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라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아까 우리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가 사고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왜 고난이 나쁜 걸로 이해가 되는 거냔 말이에요. 누가 그랬냔 말이에요. 고난이 나쁜 거라고. 우리는 고난을 받으면 나쁜 걸로 이해가 되니까 불쌍할 것까지 보입니다. 근데 왜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오히려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 예수도 모르는 게 불쌍하죠. 그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정말.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컴패션한 마음으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고 지금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불쌍해서 컴패션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뭐 받아들이질 않지만 그러나 안 받아들인다고 안 전하는 건 아니죠. 계속 전해야죠.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전해야죠. 저희가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전도의 목적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믿고 즉 전도가 실패를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실패만 해갖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됩니다. 그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하시는 건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게 되면요. 변질이 돼버립니다. 왜?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갖고 말도 할 때 이게 이런 소리 하면 삐질까? 뭐 이 벨 이상하게 나가게 됩니다. 왜? 목적이 구원하는 게 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저희 선지자들의 이 글을 보세요. 이 선지자들의 글을 안 믿는 사람이 읽고 기뻐할 수 있게끔 써놨습니까, 여러분? 환하게 써놨잖아요, 환하게.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이거를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기네들은 망하는 건데. 자기네들은 항상 끝에 가서 죽는 건데. 뭐가 기뻐요? 그러나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컴패션, 우리가 그걸 어떻게 뭐 하겠습니까, 인간으로서. 그러나 최대한으로 컴패션, 왜? 불쌍하잖아요. 나도 그런 자였는데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전해야죠. 그러나 전하는 거는 천국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아침에 이제 제가 그 다음 주가 또 성찬이에요. 그래갖고 요번 주에 골로새서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읽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하고 또 성찬하고 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골로새서 첫 내용이 거기 복음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골로새서가 참 좋아요, 저는. 이 복음이다 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 그러면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죄가 씻겨지고. 당연하죠. 그 복음이죠. 아, 근데 골로새서 1장 첫 부분에는 뭐를 복음이라 그래요? 천국 소망. 아,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제가 이제 그 시작할 거 아닙니까? 천국 소망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예수님 그리고 천국이에요. 이게 빠지면 완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왜?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질문이 있으면 받고 다음번에 우리 모일 때는 이제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1장 1절서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음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메시아가 와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내용, 저희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요. 세상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진리를 통해, 진리에 맞추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더욱 알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욱 닮아가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천국, 저희가 모든 초점을 예수님한테 맞추고 그 예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